이대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한절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이 부활을 처음 접하는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몇몇 여자가 부활하는 장면, 여자들이 부활의 장면을 직접 보죠. 그 돌문이 열려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문도들이 신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하지만 대중들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죠?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예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대중에 전달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로서 부활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으로서 부활을 접하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딱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설교를 딱 했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아, 가습기예요? 누가 꺼줄래요? 네. 우리가 보통 설교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이 정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듣자마자 반응이 여러 가지 확증한 말을 보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 가운데 묻고요. 그날 3,000명이 회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컴플렉스 느껴지잖아. 나는 지금 6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경우도 많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그러시네요 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자마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한 사람이 3,000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냥 세례를 받아서 신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3,000명짜리 정말 영성 있는 교회가 확 일어선 거예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끄떡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달 전까지는 누구 설교 들었어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결론이 뭐였어요?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결론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두 달 뒤에 예수의 제자 한 명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듣자마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렇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광으로 서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입장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은 성령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듣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강건하시면 엊그제까지 예수 설교도 안 들었던 사람이 오늘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바울 설교하고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게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안 뒤집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래요? 아니죠. 성령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라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 부분만 흘러가 버리면요, 사실 우리 책임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요, 성령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퍅하게 마음을 먹어도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을 안 하셔도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설명할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회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흐름을 오늘은 잡아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신교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적 전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다 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친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게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두 달 전까지. 그렇잖아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다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 이가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봅시다. 예수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가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죠. 산상수훈은 한 배운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많은 설교들의 종합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다니시면서 너희가 껍데기의 정도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메시지로 던지셨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반대는 뭐예요? 이기적인 중심에 있으면서 여전히 돈을 좋아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면서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종교 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게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설교로 얘기하신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으로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을 살아야 간다는 걸 알면서도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아니요, 대부분 경우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알긴 한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앉은뱅이를 걸어가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돼도 그렇죠?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죠. 그렇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생겨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 능력에 부응받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뭘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떨어진다고 하셨죠. 우리가 근데 세 번째 숙제는 뭐예요?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는 것도 숙제였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뭐가 맞는지 알아도 그걸 안 되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맞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세상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세상과 부딪히고 다른 방법이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사단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의 세 가지 가르침이에요. 그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가르치고 그가 사역으로 가르쳤던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그럼 이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작될 수 있는 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믿어야.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못 믿는데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저거 자기 유익하고 나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 나에게 해로운 거? 그게 맞긴 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거?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나한테 있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만 해놓고 못하면 혼내시는 분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은 양육자라고 그러시죠. 돌보시고 힘주시고 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면 창조자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예수의 네 번째 가르침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몰랐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뭘 가르친다는 건 그들이 정보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이전의 율법 학자들과 같지 않다. 권위가 있다. 새롭다. 도전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들이 그들 예수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 예수가 진짜 그 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선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잘못대로 공격하지 못했었어요. 저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라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를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예수가 가르치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부터. 근데 왜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구약적 전통을 유지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신앙의 계승자일 수가 없다라는 게 예수를 비판했던 첫 번째 논리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알았으나 저 가르침은 예수라는 개인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정치적 메시아임을 메시아가 아님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도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범했다는 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를 불신한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젠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와서 뭐 성전 정화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치 이 로마 정권을 인정한 듯한 발언들을 하시고 여러분 유대 땅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 이게 그 사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근데 그렇게 막 그룹 정권 인정한 듯하게 얘기하시고 할 때 사람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식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이 유다의 식민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어 보이네. 그럼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라는 자기 상황적인 이해. 이 두 가지 예로 뭘 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안았지만 저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게 그 당시에 유다인,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걸 방임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왜요? 저대로 너무 설쳐대는 거 놔두면 괜히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정치적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로마만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낫겠구나라는 게 판단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뭔지 알아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과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 설교 내용에 지금 설득당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사라졌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했던 말과 권위와 권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당혹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게 예수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거구나. 그러니 예수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계속 저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구나라고 이들 가운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명문장이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영적 권세가 있어서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마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과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예수가 죽으면 예수의 흐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 예수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전달했던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재를 통한 임재예요. 예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예수가 진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전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재를 통한 임재의 경험. 그런데 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요새 얘기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옥문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돌문을 여시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다 이렇게 출발해요? 응, 그건 제자들이 나는 거고 대중은 그렇게 출발 못한다니까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냥. 근데 그 얘기를 그래?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럼 예수가 진짜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네?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예수가 사라졌지만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본 믿음의 경험이 오히려 예수가 부활을 하셨구나, 예수가 승천하셨구나라는 고백으로 가는 거지.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래요, 예수하고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신 걸 내가 믿을게요. 믿어줄 테니까 그럼 뭘 해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건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 된다며요. 내가 믿을게요, 믿을게요, 믿을게요. 아무런 변화도 없네. 그게 아니라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아, 예수의 영이 진짜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구나 고백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본문 이해가 돼요? 그럼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활을 축하해요? 누가 부활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활을 축하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누가 부활을 축하할 수 있어요? 이미 뭘 경험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예수는 부재됐지만, 우린 지금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는 부재됐지만 예수 가르쳤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부활을 경험하겠어요? 아,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대부분. 몇 명은 안 했겠지. 근데 대부분 경험하셨어요. 디테일에 가봅시다. 예수의 가르침이 네 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어떤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내면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합리화하는 삶을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다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도 날 위해서 사는 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걸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다가, 뭐가 살아나서,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그쵸. 이기적으로 살았던 게, 참 한심하게 느껴져요. 죄송하게 느껴지고, 죄책감 느껴지고,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내가 진리를 향해서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편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기준의 내적 변화가 생긴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경험을 못하셨습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셨겠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내 안에 당연히 이기적인 걸 합리화하고 살아갔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이것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적 진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죄성을 깨닫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의를 알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심지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맞다는 걸 알겠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죄책감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못 나가요. 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난 이기적인 걸 합리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바르게 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성숙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내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내 죄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활이. 그게 되어지는 부활이죠. 내 안에 새로운 의지가 깨어나는 부활이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적 있죠? 그게 맞긴 한데 부담스럽고 힘들고 한다 한다 그러고 안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읽어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지지 않을 때. 어느 날 내가 사람 대하는 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진심에 아 그치 의미 있게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돌보면서 살아야지라는 게 내가 되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없었던 게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이따 또 죽죠. 좀 이따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었음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 챙기는 게 귀찮아지고 왜 나만 이러야 되는지 모르겠고 편하게 살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건 알고 그래서 내가 괴롭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타협이 아니라. 그 시점에 여러분한테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내고가 아니에요. 중간점에 타협을 보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렇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뭘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삶이 무너지고 삶이 꼬이고 결국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혼자 의로운 척하다가 저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때로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뭐예요? 삶의 부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로는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어야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의미 있게 사라지는, 잘 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여전히 의미 있게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삶의 부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들을 통해서 내 기준의 부활과 내적 힘의 부활과 삶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되면 저는 스케줄을 비웁니다. 여러분, 전날은 이 아이가 놀자고 해도 못 놀아요. 다음날도 이 아이가 놀자고 해도 못 놀아요. 하지만 생일날은 누가 만나자고 해서 못 만나요. 난 얘를 만나야 돼요. 얘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루 종일 하자는 대로 합니다. 장난감 사려면 장난감 사주고. 이번 생일에는 마트 투어를 했어요. 자기가 찾는 장난감에서 이마트를 갔다가 홈플러스를 갔다가 토이저러스 롯데마트를 갔다가 아마 이렇게 마트 투어를 했어요. 전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전화해보고 가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직접 가야 하나? 전화해보고 없으면 안 가면 될 텐데. 근데 이 다니는 과정이 뭐 좋대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저 운전을 하면 해요. 먹을 거 먹으러 가자면 먹을 걸 먹으러 가고. 그렇죠? 오락을 하기 때문에 오락을 하고. 이 하루는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아 생일날이야. 오늘은 다른 거 못해. 애 챙겨야 돼. 이러면 부활, 이 생일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건 스케줄이에요. 거기 뭐가 있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날은 좀 바빠서 얘를 기억을 못하고 지낼 때도 있지만 오늘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느끼려고 시간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배분하는 것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차요? 내 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차오르죠.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1년에 이 아이의 의미를 더 기억하는 힘이 되죠. 그렇죠? 부활절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결혼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연애하면 100일, 200일, 300일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안 챙기면 어떻게 돼서 챙기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죠. 이 루틴을 이해를 못해서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생일 챙기실 때, 아 부모님 생일이야? 아 또 15만 원 정도 나가겠네? 그럼 그게 챙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활절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요 다른 예배보다 좀 달라요. 계란을 까먹지 않아도 되고, 계란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전 계란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일날, 야 이하나 너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이런 거 어색해, 힘들어. 그냥 케이크하고 뭐 선물하고 이런 거 필요해. 부활절도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까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계란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상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 있었던 부활을 기억하는. 기억하세요.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상관없어요. 어제이건 그제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 있었던 부활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활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내 죽은 부분이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 기쁨을 기억하셔요. 그 기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그 기억이 하늘 향한 감사로 이끄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가 근데 뭘로 이끕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는 거죠. 새로운 소망. 어떤 소망? 지금도 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남. 부활이 뭡니까? 생기고 살아남이에요. 그렇죠? 죽었던 것의 살아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죽은 것 같은 지금 내 내면에, 죽은 것 같은 내 관계에,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 죽은 것 같은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게 하심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까지가 부활의 의미. 부활절은 선물이. 말씀 마칩시다.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진리의 부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이기적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합리화되는 사람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미 있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많아. 많아. 그리고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 본심으로 내려가서 이기심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내 본심으로 내려가서 은혜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이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를 떠나서 내 마음에 깊이로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이기심이 나온 거예요. 내 마음 깊이에 들어가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없는 거고, 그건 부활이 없는 거고, 내가 잘 못하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깊이로 들었을 때 내가 주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제일 많죠. 되지는 않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됐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됐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거의 되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맞긴 한데 안 돼요의 루틴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맞긴 한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 힘 주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능력을 부어주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삶이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걸어갈 길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다. 그 한 걸음의 인도를 경험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그걸 소망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 어린 축하를 바라십니다. 무덤에서 나오셨네요. 축하드려요. Good for you, not for me. 2000년 전에 누가 살아난 거 신기해요. 난 지난달에 누가 살아났다고 해도 지금까지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바쁘잖아. 지난달에 중국에서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4일만에 살아났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자. 이게 해외 토픽이죠. 그렇죠? 뭐 그런가? 아닌가? 난 잘 몰라. 하여튼 good for you, not for me. 난 그럴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게 오늘 내가 기뻐한다. 아, 예수님도 정도껏 하셔야지 도대체 몇 년을 기뻐하는지 축하를. 아니 이걸 몇 년째 몇 명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한 거? 여러분 왜 이게 반복적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게 매번 부활을 기뻐합니까? 작년에 부활이 기쁜 거 올해 부활의 기쁨이 왜 다릅니까? 작년과 올해 그 사이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렸던 경험이 있는 자가 또 새롭게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고백입니다. 이 부활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서 평소와 같은 주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부활을 기념하며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 이 부활이 여러분들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신뢰하시는 귀한 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고백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그가 맞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그가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 창조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내 삶을 주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영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돌보심의 부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의 부활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 인생의 생명을 이루신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당신의 영광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세요. 땅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땅만 보고 있잖아요. 그쵸?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내면이 어떻고 내 관계가 어떻고 그래서 이러하다 그래서 저러하다. 여러분 그 말만 보면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상황 보면 여러분들 말이 맞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걸 바꾸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살리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하니까 내가 이러네.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하지만 그것을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내 능력에 내 상황에 살리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셔서 이 부활의 영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달라고 부활을 기다리시는 우리 한 번만 동선을 이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차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잠깐 역사의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죽었는 자들 있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있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자들 있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주저앉는 자들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다시 한번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기를 소원하오니 날 다시 한번 소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해 주시며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망가 신령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버티는 하나님께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떠오르게 알려주옵소서. 내 인생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떠오르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시오며 내가 되어주지 않다가 하면 능력을 내가 내 마음 건전 상당히 바뀌었던 그날을 경험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내가 이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아버지 막장 넘어서 또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을 내 삶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고 거기에 또 다시 문을 내 삶을 기억하며 내 삶의 풍경에 부활이 있고 내 삶의 소망이 있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경계에 들어들 수 있는 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부활이 있으십니다. 부활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그런데 세속적으로 살다가 아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애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오늘 내 마음이 바꾸셨던 그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두려웠는데 거기서 문을 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보기에 죽어있다고 생각하고 생각되는 부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미래가 죽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내면이 죽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관계가 죽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죽은 곳을 살리시라는 의미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이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내가 시니컬하게 이러네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죽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살리실 걸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리실 걸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죽은 부분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인의 시기를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죽은 부분에 주님께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들의 죽어있는 부분에 주님께 임재하시길 소원합니다. 죽어있는 걸 내어버려두고 죽어있는 걸 방치하고 다른 곳은 살았으니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은 그곳에 내 죽은 심장에 내 죽은 관계에 내 죽은 영성 가운데 내 죽은 의지 가운데 내 죽은 선의 가운데 내 죽은 사랑 가운데 내 죽은 환경 가운데 내 죽은 미래 가운데 내 죽은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주 죽어있다가 나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다가 나의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으나 주님께 살리시신다고 고백한 자가 되게 하셔서 저의 삶의 현장마다 저의 삶의 영역마다 함께 다시 한번 늙은 눈으로 가진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아주 앞으로 나간 자 될 수 있도록 주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고백을 할 때 이 부활의 고백을 할 때 이 부활의 고백을 할 때 각설의 마음과 나의 마음들을 불어넣으시오며 각설의 마음과 나의 심령들을 불어넣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 은혜가 이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내보시는 날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가 전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가 전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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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오늘 내가 살아난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저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내보시는 날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희가 이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종교의 허울 안에 들어와서 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살리셨던 그 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는 살리셔서 교회는 다니나 다른 것은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내가 걸어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내 중심을 살리시고 내 의지를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내 죽은 것 같은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붙잡고 매달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내 주님께 일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부활을 향한 첫 걸음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양식과 음료는 매일처럼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우리가 믿어야 다시 인도함을 받고 다시 돌보심을 받고 다시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고백을 담아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병할 때에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떡과 그의 잔을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부활의 하나님 예수가 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도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함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담으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자 축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인도함과 능력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과 환경만 봐면서 살아가는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혈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을 변화시키를 소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